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찾아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의 번창, 어떤 분은 자녀의 결혼,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출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쁜 소식은커녕 슬프고 걱정되는 소식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이날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감격의 기쁨으로 끝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구름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설레는 기쁨으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농도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1900년도에도 1950년도에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농도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일본에 사는 사람에게도, 북한에 사는 사람에게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란이나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농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훼손된 적이 없으며 언제나 동일하고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동일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하거나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시대와 장소와 모든 것을 넘어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심리학적인 접근과 인간관계의 노하우와 세상을 사는 지혜와 인간의 권리를 위한 도구로 절대 쓰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에 핍박받던 현장에서도, 북한에 숨어서 믿는 성도들 앞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농도의 복음을 믿고 배우며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경쟁하며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며 성공한 삶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의 비례에, 세상적인 성공의 비례에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게 맞나요? 물론 삶의 여유와 더불어 이 땅에서의 외적인 누림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형벌과 복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얼마 전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신도시 계획인 네옴시티였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앞다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막지대에 도시를 건설한 예는 여러 번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고 두바이가 있죠. 또 몇 해 전에는 아부다비에서도 마스다르 시티라는 신도시를 계획했습니다. 이 신도시는 탄소 제로 시티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포부와 함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에너지 수요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와 바람, 모래 폭풍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옴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네옴시티 더 라인은 200m 폭의 500m 높이의 도시를 170km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롯데타워 1700개를 서울에서 강릉까지 쭉 연결시킨 셈입니다. 또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벽을 거울로 해서 반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집니다. 엄청난 규모의 길쭉한 거울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도시 밀도를 높여서 자연을 덜 해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설 전문가들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먼저 500m 높이라면 햇빛이 가장 아래쪽까지 잘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장 아래쪽의 바람과 가장 위쪽의 바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딩 숲 사이를 걸어가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빌딩 풍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셋째는 기압의 차이입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네옴시티의 영상 화면처럼 테라스 같은 곳에서 우아하게 절대 차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처럼 기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식량의 자급자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한계를 뚫고 네옴시티를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시스템적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살게 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현대의 질병이라고 하는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오히려 그곳에 갇혀 살면서 더 나타나진 않을까라는 근원적 질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사막에 꽃동산을 만든 라스베가스, 두바이, 또 만들어질 네옴시티도 결국은 무엇으로 움직여집니까? 쾌락과 죄악과 만몬신이 그 안에서 강하게 움직여집니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 안의 어두움은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없고 부작용이 없으며 어두움이 어느 곳에도 없는 진정으로 사막이 꽃동산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킹덤 시티입니다. 킹덤 시티는 보이지 않는 뜬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종교적 장치가 아닙니다. 킹덤 시티는 실제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장차 밝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킹덤 시티,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죽음 후에나 경험하게 될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을 진동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땅만 진동하지만 땅과 하늘이 모두 진동할 때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으로 나타내심이라. 아멘. 몇 해 전 우리는 진동하는 땅을 피부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진 이후에도 여진이 얼마나 왔던지요. 기억나십니까? 예배 중에도 흔들렸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흔들렸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당시 하루는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몹시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번 거는 진도가 아주 높은 게 또 왔구나. 아이들이 어디 있지? 하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지진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옆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침대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나도 마음이 참 약해졌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물리적인 진동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진동입니다. 지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해 현장에 있지 않아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루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네옴 시티 거주자로 선정되어서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빼앗나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가족, 내 자녀입니다. 가족이, 자녀가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을까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야. 나 곧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제자로 살아가더라도 자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죄와 늘 맞닿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만몬신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아가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전 세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을 중심으로 한 붉은빛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지 두려운지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영적 전쟁은 핑크빛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좋은 가치들을 선점하여 그 단어들에 자신들의 사상을 넣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오염된 사상들을 전파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프레임 씌워 도태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핑크빛 전쟁은 평화, 정의, 사랑과 같은 선하고 좋은 이미지로 접근하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이 자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평화를 해치는 자, 혐오주의자, 구시대적인 사람,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또 편가리고 분열시킴으로 싸움을 부추깁니다. 세대, 지역, 성별, 종교 나아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프레임 한 중앙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넣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교육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이들의 성경과는 성경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무분별하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짜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평화, 진짜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한 인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무수한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앞으로 행해질 모든 시도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진짜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내 보좌에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첫째,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빚진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도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으로도 점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로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만한 때만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중 마지막 팔복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팔복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절대 따라하거나 흉내조차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대상들과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아주 너무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절대 흉내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랑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대적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뜯어먹을 것이 없기에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은혜의 마음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빼앗으려고 하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 지키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킹덤 시티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힘을 나타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악과 쓰레기들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집니다.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고 악의 역사가 더 커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원의 항구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을 찾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을 날마다 이 시간은 킹덤 시티 성도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감격 가운데 전하는 지상 명령을 따르는 성도를 찾을 줄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 시스템에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공동체 성도들을 찾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제가 교회에 오기 직전에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기 공사가 진행됩니다. 곧 정전이 됩니다.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전이 됐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6명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전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도 없었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뒤늦게 저희 아들이 밖에 나가보니 공고문이 붙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안내방송도 그 전에 몇 차례 나왔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급하게 준비해서 온 가족이 교회로 피신을 왔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전만 돼도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집에서는 피신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가족 단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맞구나. 여러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방송에 귀를 기울였거나 공고문을 잘 읽어보았더라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더니 준비하고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울리고 신랑이 오신다는 외침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즉각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뒤늦게 부랴부랴 기름 준비하고 달려가도 이미 혼인잔치의 진문은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공고문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여러 번 방송에도 못 듣는 것처럼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약은 이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 즉 킹덤 시티를 지키며 살아갈 때 땅과 하늘이 동시에 진동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들림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때 감사함으로 깨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상번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깨어있던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가 그 혼인잔치에 즉각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